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요한 점은 그들이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전 세계와 공유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중국 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중국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중국은 아직 그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시종 책임 있는 태도로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사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단결과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국가 간 코로나 정보 공유의 중요성과 대중국 지원에 대한 블링컨 장관의 언급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토비아스 빌스트롬 스웨덴 외무장관과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이 어제 터키 앙카라에서 만나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카부소글루 장관은 회담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스웨덴이 터키와 서명한 각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스웨덴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는 당초 약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빌스트롬 장관은 해결해야 할 일이 더 있다는 터키의 발표는 이상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있지 않으며 그런 것들이 먼저 이행될 필요는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많은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스웨덴이 터키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터키와 스웨덴, 핀란드는 지난 6월 쿠르드 노동자당 PKK와 시리아 연계 세력 등 반터키 체제들을 단속하고 관련 범죄인 인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밟기로 합의하는 한편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해제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1940년대 말부터 중립국 지위를 지켜왔던 핀란드와 스웨덴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나토 가입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은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헝가리와 터키의 승인 절차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달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내년 초에 비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바그너 그룹의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 많은 군사 장비를 전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 대해 분명히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북한이 바그너에 대한 무기 인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그너 그룹 소유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는 커비 조정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오랫동안 러시아에 어떠한 무기도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공급은 소문과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오늘 바그너 그룹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제공했다는 일본 언론의 모략 보도는 가장 황당무계한 여론 조작으로서 그 어떤 평가나 해석을 달 만한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일본 도쿄신문은 22일자 보도에서 지난 20일 포탄 등 무기를 적재한 열차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철로를 이용해 이동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종식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뒤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군사적 충돌에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당연히 이는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편 이날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해결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이라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용병업체에 로켓과 미사일을 전달했다며 북한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해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이 많이 끼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까지 내려가고 낮 최고도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 내지 3m, 서해 앞바다 1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이라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최근 미 공군 전략자산의 한국 전개 등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3일 오후 4시 32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품 운반체라고 주장하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겁니다. 미한 군 당국은 북한이 쏜 미사일들이 각각 약 250km와 약 350km를 비행한 것으로 탐지하고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0일 미국 F-22 스텔스 전투기가 4년 만에 한국에 출동하고 B-52H 폭격기까지 합류해 제주도 인근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벌인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미국이 지난달 1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 채택을 논의하고 북러 무기거래 정황을 발표한 데 따른 반발성 시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도발이 한국 전문가들이 북한의 위성 사진이 조악하다고 평가한 데 대해 지난 20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막말 담화를 쏟아낸 지 사흘 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런 평가에 대한 불만도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8일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동해로 MRBM 두 발을 고각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튿날인 19일 정찰위성 시험품 운반체를 발사했고 우주환경시험, 제어시험, 데이터 송수신 시험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서울과 인천을 촬영한 위성사진과 발사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탄도미사일을 37차례에 걸쳐 66발 쏘았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습니다. 한국합참은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측과의 무기 거래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용병업체에 로켓과 미사일을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22일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바그너 그룹의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바그너 측이 관련 무기 대금을 지불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용병업체 바그너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 공급업체를 전 세계에서 찾고 있다고 커비 조정관은 설명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과 바그너 그룹 간 거래한 구체적인 무기 규모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전달한 무기의 규모가 우크라이나 전장의 역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더 많은 군사 장비를 전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히 우려한다면서 북한의 추가 무기 거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지만 무기 이전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의 이 같은 무기 거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North Korean officials have said publicly that they would not support Russia's war in Ukraine, and yet here they are.
북한 관리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지만 그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안보리에 이러한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북한이 바그너의 무기 인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미국 상무부가 전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바그너 그룹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미국 기술이나 생산 장비를 기반으로 한 전 세계 어떤 무기에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Department of Commerce has designated Wagner as a military end user, which means we are expanding the entity listing.
그러면서 향후 몇 주 안에 바그너 그룹과 세계 각국의 무기 지원 네트워크들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도 이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과 바그너 그룹 간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를 일삼기 위해 무기를 구매한 것은 북한이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한반도 불안정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무기 이전이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안보리가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북한을 옹호할 뿐 아니라 그 같은 행동의 동업자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향후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제기하고 이 위반에 대한 정보를 대북 제재 문제를 담당하는 1718위원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들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은 이를 극구 부인하며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등 전략 무기 개발에 열을 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무기 거래가 북러 간 군사기술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은 북한이 최근 철도를 이용해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제공했다는 일본 언론 매체 보도에 대해 황당무계한 모략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23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제공했다는 일본 언론의 모략 보도는 가장 황당무계한 여론 조작으로서 그 어떤 평가나 해석을 달 만한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대변인은 잊지도 않은 북러 사이의 무기 거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며 국제사회는 일부 불순 세력들이 조작해내는 사실 무근한 무기 거래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쿄신문은 22일자 보도에서 지난달 20일 포탄 등 무기를 실은 열차가 북한 동북부 라선특별시 두만강역과 러시아 연해주 핫산역을 잇는 철로로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은 무기 거래 이전에 러시아와 몇 달 동안 수백만 달러 규모의 포탄과 로켓탄을 판매하기 위한 교섭을 했다며 북한이 철도로 무기를 제공한 것은 최초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설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굳고 부인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미국으로부터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 등 구매 의사를 타진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 담화를 통해 무기 거래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투에 사용할 상당한 양의 포탄을 북한으로부터 비밀리에 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을 땐 국방성 군사대외사업국 부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커비 조정관은 22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돋보이는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인 바그너 그룹에 지난달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전달했고 북한이 추가로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 정관은 북한이 바그너 그룹과 거래한 무기가 러시아에 공급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지만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혐의가 짙어지는 양상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의 무기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러시아 우방국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는 개연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과거 이제 소련 연방에 있던 일부 러시아 지지 국가들이 어떤 협력을 해줄 수 있는데 사실상 그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이제 이란과 북한이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거든요. 실제 무력 증강 수준이라든가 군수물자를 만들어냈던 경험이나 여러서 봤을 때는 사실상 북한이 상당히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북한의 무기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1718호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로 이미 2017년부터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어왔습니다. 그런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문제에 대해선 매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담판인데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무기 거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실질적인 전쟁 무기가 지원이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앞으로의 미국과의 담판에서 굉장히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미국 국내 여론도 이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북한과의 어떤 협상과 타협, 특히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걸 좀 고민하고 즉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 사안은 미국과의 갈등 전선에서 강화된 북중러 삼각공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북한 안보를 위협한다는 북한의 논리에 동조했던 중국의 경우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행위를 물리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제무대에서 입지가 흔들릴 수 있고 자칫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입니다.
러시아하고 중국 2017년 이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할 때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고 해봤자 늘 하는 얘기가 북한 입장에서 북한 안보도 생각을 해줘야 한다 하는 이런 논리를 앞세웠잖아요. 무기 거래가 적발이 되면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을 봐준 중국 러시아도 궁지에 몰리고 국제적인 대북 여론도 굉장히 악화될 것이고 그래서 북한이 민감해하는 것 같고
북한이 ICBM을 포함한 전례 없이 많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전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들이 양국의 은밀한 군사기술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이 최근 신형미사일로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변칙기동을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은 모두 러시아 기술이 그대로 적용된 무기체계들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전략무기 핵심 기술들을 무기를 지원받은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통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건 뭐 다양하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이거는 완전히 확증된 얘기는 아니지만 장거리 미사일 재진입 기술도 러시아로부터 이전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민감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 용병 회사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 바그너 그룹의 무기 거래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을 우려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해 이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가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늦췄다면서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대북 공조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2일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중국은 이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Let me just add that China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this. It has the strongest
이어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북한과 강력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런 도발적인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북한 문제를 놓고 대화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자신도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해 중국이 북한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놓고 계속 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전제 조건도 없는 외교에 열려있다고 매우 분명히 말해왔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said very clearly, and it remains the case that we're open to diplomacy without any preconditions.
이어 아직까지 북한은 그런 기반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남아있고 나는 중국이 이를 그 방향으로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가한 제재와 이를 강력히 집행하는 우리의 노력이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는 북한의 역량에 제약을 가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And I'd also note that the sanctions that we have put in place and that we're working to strongly enforce have put some constraints on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며 2023년 이 사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거나 예고하진 않겠지만 말 그대로 동맹 파트너와 매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은 그러한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북한에 압력을 가할 뿐 아니라 미국은 물론 우리의 파트너에 대한 모든 직접적 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확실히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히 소통, 조율할 뿐 아니라 대북 접근법에 있어 매우 일치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in not only close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I think we're in very
블링컨 장관은 최근 몇 년간 동맹 관계가 이렇게 강력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따라서 우리는 매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선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끔찍한 위반과 도발적인 행동,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과 같은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행동에 제재를 가하고 그들을 유엔에 불러세우는 것에 대한 문제만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nd when it comes to running with the ball, this is not only a question of condemning what North Korea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방어와 억제 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한다며 여기에는 훈련과 준비 태세에 있어 한국, 일본과 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러한 협력이 우리와 그들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초안을 작성하고 이사국과 회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지난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1일 VOA의 관련 문의에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과 영내 동맹들과 함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우리는 안보리에서 북한과 관련해 6건의 조치를 제안했다며 그러나 6건 모두 동일한 2개의 이사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를 포함해 미국이 올해 안보리에서 추진했던 모든 대북 조치를 반대한 사실을 비판한 것입니다. 미국이 현재 추진하는 의장 성명은 지난달 18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미국은 이미 의장 성명 초안을 작성하고 이사국과 공유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지난달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는 문구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관련 당사국들에게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는 표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장 성명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의장 성명을 추진하는 것은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5월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강제력이 없는 의장 성명으로 대응 수위를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추진하는 의장 성명 채택에 찬성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22일 현재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최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장 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 상원을 통과한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정보수권법안이 포함될 것과 관련해 상원 정부의 지도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보위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들에 대한 정보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민주당의 마크 원의 의원은 19일 성명에서 최근 의회를 통과한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정보당국의 예산과 정책 방향을 담은 정보수권법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법안이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하는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을 포함해 적성국들에 맞서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올해 정보수권법안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 분석을 늘리고 통신과 반도체 투자 등에 대한 정보를 식별 노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지원을 강화하고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적국들의 상업용 스파이웨어로부터 파생되는 대정보 위협을 낮추는 조치들의 법안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습니다. 원 의원은 특히 올해 법안은 신기술 채택을 가속화하고 대중국 경쟁 능력을 증대하는 등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촉진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2023 정보수권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습니다. 올해 정보수권 법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쿠바와 같은 독재국가들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당국이 재원과 권한 그리고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이 법안은 미국의 방첩활동과 해외 정보 수집 분석, 신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해 정보기관들이 21세기 우리의 주요 국가안보 위협인 공산주의 중국에 대응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수권법 등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은 지난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데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 대학 교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미국 핵 우산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한국이 스스로 억제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NPT 탈퇴가 합법적이지만 한국의 핵 개발은 원자력 발전 중단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전문가의 찬반 논쟁을 조은정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프레스 교수께서는 한국의 핵 개발은 완전히 합법적이며 정당하다는 생각이신데요. 왜 그렇습니까?
I think the legal issues are straightforward, which is that South Korea is a non-nuclear member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법적인 문제는 명료합니다. 한국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 회원국 중 비핵국으로서 핵무기를 추구하거나 획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NPT는 자국의 이익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획득과 한국과 이웃 국가들에 대한 거듭된 핵위협은 예외적인 사건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NPT를 탈퇴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당합니다. 그것이 한국과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이논 전 특보와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아이논 특보님, NPT 제10조에서 논하는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나요? 한국의 NPT 탈퇴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Darrell is absolutely correct in his legal understanding of the NPT. It's actually Article 10. These are circumstances.
플래스 교수의 NPT 규범에 대한 법적인 이해는 매우 정확합니다. 한국이 현재 직면한 상황들은 NPT 탈퇴를 법적으로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플래스 교수도 말했듯이 이것이 합법적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탈퇴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과 영내 안보의 근간인 미한 동맹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비확산 체제도 약화시킬 것입니다.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인 중국과의 관계 또한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핵 보유국 간 사고나 오판으로 인한 핵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또 한국은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프레스 교수님, 한국의 NPT 탈퇴로 비확산 체제가 약화될까요?
I don't think it would hurt the NPT for South Korea to withdraw. You know, well-crafted arms control agreements.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잘 만들어진 군비 통제 협정은 규칙을 따르는 회원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한국은 국제사회의 좋은 일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취약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NPT 초안 작성자들이 이 문제를 예견했고 탈출 조항을 만든 것이 바로 10조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위반 때문에 조약에서 탈퇴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핵이 없는 장기적인 미래에 전념한다고 다시 한번 약속한다면 그것은 조약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NPT를 더욱 강화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약이 유연성이 있고 이를 준수하는 회원국들이 그들의 선량하고 법적인 행동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I don't really agree with Darrell on this point. North Korea is the only country to withdraw so far.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탈퇴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북한은 애초부터 속일 목적을 가지고 NPT에 가입했다가 발각되고 탈퇴한 것입니다. 수년 동안 비확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란도 탈퇴 의사를 비치고 있죠. 한국은 존경할 만하고 정직한 비핵국 중 NPT를 탈퇴한 최초의 국가가 되길 원할까요? 북한 이란과 같은 왕따 국가들에 합류할 것입니까? 한국과 같은 명성 있는 나라가 NPT를 탈퇴하면 원칙 준수 의혹을 꺾게 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 등도 덩달아 탈퇴할 것입니다. 확산의 장벽을 낮추고 비확산 체제를 손상시킬 것입니다.
아이론 특보님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한반도의 안보가 더욱 불안해질 거라고 하셨는데요. 프레스 교수님은 오히려 미국의 핵우산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셨죠.
I like the pivot in the conversation because I think it's important to talk about what the core of the issue here is. And the reason this has come up now is becaus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문제의 핵심을 짚는 논점으로 옮기는 것을 환영합니다. 애초에 한국 핵무장이 제기된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미국 본토에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고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길 바라지만 만약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이행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미국 지도자들은 북한의 여러 미국 도시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으로 인해 큰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더 중요한 건 북한 지도자들도 이미 확장 억제를 의심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거액을 들여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독자 핵 능력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것이 한국의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한 동맹은 현재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고 한반도에서의 재앙적인 억지 실패의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프레스 교수님은 북한의 무기 개발 수준을 고려할 때 그 신뢰도에 의문이 간다는 것이고요. 아이론 특보님, 미국의 공약이 북한을 충분히 강력하게 억제한다고 보십니까?
I think it is. And Darrell's right. that the development by North Korea of missiles, ICBMs, intercontinental
강력하다고 봅니다. 미국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ICBM 개발은 심각한 문제라는 프레스 교수의 말도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미한 동맹의 연합 억제력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식 역량은 물론 한국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해구선을 형성하는 미국의 거대한 핵 능력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정부 때 시작해서 바이든 정부로 이어지는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쏜다면 김씨 정권을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재래식 역량으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핵 역량으로도 북한 정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생명과 정권을 귀중하게 여기는 김정은은 이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의 정책은 김정은이 한반도 전쟁 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매우 실질적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데 아이논 특보님, 한국의 핵 개발이 미한 동맹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I think it would weaken this historically successful alliance. How would the American people react?
역사적으로 성공한 미한 동맹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국 정부가 핵무기로 스스로를 방어하겠다고 할 때 왜 대규모 미군을 한반도에 파병해야 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생길 것이며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독자 핵 능력이 있으면 일부 한국인들은 첨단 재래식 능력에 대한 투자를 줄이자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I think many of the issues that Bob is raising are important ones to think about. But I think that we have very useful historical insights that can shed light on this.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매우 유용한 역사적 통찰력이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은 유럽의 동맹국들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소련은 195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즉시 유럽 동맹국들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과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공약에 대해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멀리 있는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자살적인 전쟁을 감수할 것인가? 나토의 해법은 훌륭했고 오늘날 한국에도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모든 국가에 통하는 하나의 해법이 아니고 여러 개였습니다. 유럽에 미국 핵전력을 전진 배치했고 유럽 국가들에게 핵사용의 일부 결정권을 준 핵공유가 이뤄졌고 미국의 동맹인 영국과 프랑스는 자체 핵무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이 연속체를 따라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고 한국식 핵공유를 하거나 프랑스와 같이 자체 핵개발에 나서더라도 당시 미국과 유럽 동맹들의 관계와 같이 미한 동맹이 크게 손상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이론 특보님, 한국이 자체 핵무장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서 경제적 대가를 언급하셨는데요.
There would be economic costs, but I think there would be political costs as well and foreign policy costs. I mean, I mentioned earlier.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비용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앞서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교역 대상국임을 언급했는데요. 한국은 핵무기가 중국이 아닌 오직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핵 개발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연합을 강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때 한국에 부과한 처벌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에 비한다면 매우 약한 조치일 것입니다. 전 세계는 충격을 받고 크게 반응할 것입니다. 미래에 미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강하게 유감을 표하며 한국이 그 길을 계속 가지 않도록 설득하려 하겠죠. 한국이 미국의 조언을 무시한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강력한 유엔 제재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보리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가혹한 독자 제재를 한국에 가하고 러시아 등이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등 전 세계의 원자력 공급국들은 한국에 대한 농축 우라늄 공급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경우 한국 전력의 30%를 차지하는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이 중단될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I want to highlight one thing which Bob said, which I really agree with, which is I think China will be very unhappy with any step that South Korea takes along this dimension. I think Bob's 100% right about that.
한국이 핵무장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중국이 매우 언짢을 것이라는데 매우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북한이 불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은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중국의 불평을 들어야 합니까? 한국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바람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은 중국이 역내에서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마지못해 핵무장의 길로 간다면 아이논 전 특보가 언급한 경제적, 외교적 비용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핵 연속체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치러야 할 대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취약하게 남아있든지 미국과 강력하게 협상해서 한반도에 핵전력을 재배치하든지 혹은 NPT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한 뒤 핵무기를 스스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에 따른 대가는 다르지만 우리는 또 다른 대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이 독자적인 핵능력을 증강하는 세계에 노출돼 살아가는 심각한 위험이 또 다른 대가입니다. 이 모든 대가를 종합해 한국 정부가 미국 등 협력국과 상의해 궁극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I think Daryl and I agree that the current security status quo for South Korea is not satisfactory. There is a gap that needs to be filled.
현재 한국의 안보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데 동의합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견해차가 있고 메워야 할 공백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한국인들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미국의 영구적이고 전략적인 주둔이 확대되길 원하고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가 늘어나길 원합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내길 원하죠. 미국 정부는 한국에 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미국이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이 더 효과적인 확장 억제를 고안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약속했고 고위급 대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그 핵 연속체 안에서 해법을 찾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아인홈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과 데일리 프레스 다트머트 대학 교수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2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잠브리 압둘 카디르 말레이시아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하야시 외무상과 압둘 카디르 장관이 이날 통화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뿐 아니라 납북자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 간의 협력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 북한이 자행한 일본인 납북 사건과 납북자들의 귀환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외무상은 양국 장관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해 문제와 우크라이나, 미얀마 관련 문제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류했다며 하야시 외무상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베트남의 개혁 개방을 통한 비약적 발전으로 북한과의 경제 격차가 9 내지 15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사유재산을 대체로 인정하는 베트남식 내부 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22일 수교 30주년을 맞아 정상 간 축전을 교환하며 다양한 기념 행사를 통해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1992년 수교한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30년간 교류 확대를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발표에 따르면 두 나라의 교역규모는 수교 이후 164배, 상호투자는 무려 145배가 늘었습니다. 교역은 지난해 기준 807억 달러, 상호투자는 25억 달러로 급증한 것입니다. 한국의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은 3위 교역국, 한국은 베트남의 4대 교역국이자 최대 해외 직접 투자국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많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공장을 세워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한국에 체류하는 베트남인은 23만여 명으로 외국인 중 24만 명인 중국 다음으로 한국에서 많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3만여 명과 비교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큰 규모입니다. 베트남만 놓고 보면 경제와 베트남인들의 생활 수준은 거의 천지개벽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베트남은 한국과 수교했던 1992년 1인당 국민 총생산 GDP가 139달러로 당시 북한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엔 3,700달러에 달해 1,000달러로 추정되는 북한보다 오히려 4배가 많아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전체 GDP 규모로 봐도 베트남은 지난해 3,620억 달러로 한국은행이 지난해 추정한 북한의 실질 GDP 233억 달러와 비교해 15배의 격차가 납니다. 미국 중앙정부 CIA와 세계은행 등이 확인할 수 없다며 수년째 웹사이트에 올리는 400억 달러와 비교해도 9배의 격차가 납니다. 지난해 GDP가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과는 북한은 비교 자체가 힘들 정도입니다. 1990년 초부터 베트남을 오가며 1994년 첫 개설된 세계은행 베트남 사무소 초대 대표를 지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0일 VOA에 격세의 지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당시 많은 서방 국가들이 베트남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시도했다며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였다고 회고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 거주할 때 아내가 책임자로 있던 유엔 국제학교엔 한국인 휴재원들의 자녀가 가장 많았다면서 한국과 베트남은 모두 실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Even though South Korea supported the U.S. and sent troops during the Vietnam War,
뱁슨 전 고문은 한국이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을 부분으로 지원하고 군대도 파병했지만 베트남과 한국은 모두 실용적이었고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 구축 과정에 과거를 넣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영주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도 한국 외교부가 수교 30주년을 맞아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 담화를 통해 두 나라가 과거의 아픔보다 미래를 함께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랑 수교를 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만을 보고 간다. 지금도 그 기조가 양국 관계의 가장 굳건한 기조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던 것은 알지만 서로가 베트남 국민들도 그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지금 한국과의 관계, 미래의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개혁 개방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며 외부 세계와의 다리 역할을 했던 뱁슨 전 고문은 베트남인들이 항상 한국을 모델 국가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Vietnamese had always looked to South Korea as a model of a country that had been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그 위기에서 벗어나 타이완과 함께 1950년대 이후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성공 사례가 되었기 때문에 베트남이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두 나라가 민주주의와 공산 국가로 체제가 달랐지만 최소한 경제 영역에서 베트남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민간투자를 인정하고 교육발전 등에 중점을 둔 게 모두의 유익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메릴랜드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이념과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베트남 지도부의 노이모이 정신은 자신이 1986년 서울에서 미국 외교관으로 근무했을 때부터 이미 체감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한국이 1986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할 당시 서울을 방문한 베트남 정부 대표단은 자신에게 한국의 발전에 정말 감명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They came up to me and the guy said, wow, we are really impressed with South Korean development.
베트남 대표단은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도왔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들도 미국으로부터 같은 지원을 받기 원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브라운 교수는 회고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에 대해 베트남 대표단에 미국이 한국을 지원한 건 맞지만 서울의 수많은 현대식 건물은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들이 투자한 것이며 베트남 재건을 위한 방법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수뇌부가 과거의 실패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과 공방을 벌이고 당이 실수와 능력 부족을 인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뒤 천명했던 도이머이는 베트남의 옛 빈곤과 오늘의 번영을 가르는 분수령이 됐습니다. 이런 베트남의 경제 발전은 미국의 기여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과거 베트남과 전쟁을 치른 적대국이었던 미국은 한국보다 3년 늦은 1995년에 베트남과 공식 수교했지만 이전부터 민간 교류를 막지 않는 등 핵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수교를 발판 삼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가입, 이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관세 장벽을 없애고 2006년엔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과거 베트남의 개방을 설계했던 담당자들과 지금도 연락하며 북한의 경제 발전 방안에 관해서도 종종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북한과 나누며 최대한 북한의 발전을 돕길 원하지만 최대 걸림돌 중 하나는 북한 지도부의 변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 지도부는 과거 축출했던 관리들을 다시 복귀시켜 함께 일하면서 매우 실용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북한에선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hey kicked everybody out and then everybody came back and wanted to work with them. The Vietnamese are very pragmatic that way.
브라운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혁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강력한 경제력을 지적했습니다. 개혁 개방을 하면 북한보다 훨씬 부유한 한국이 북한을 잠식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당히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노동당 39실 고위관리 출신으로 워싱턴에서 북한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는 리종호 씨도 VOA에 한국에 대한 평양의 두려움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독재자는 뭐 민주적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민생활 향상이나 나라의 번영 발전보다는 자기 권력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남한하고 이제 경제 교류 협력이 진행되거나 지원이 들어오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세를 동경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김정일 때에도 이걸 다 남한 상품을 다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차단하고 있고. 라고 그 절대 그 김정은은 이런 걸 해도 발표해도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지금
브라운 교수는 북한은 비슷한 이유로 중국, 일본, 미국 등이 경제적으로 북한을 지배하는 상황도 우려한다면서 베트남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배울 점은 개방에 앞서 내부 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it reforms internally, then, for example, property rights.
북한이 내부적으로 개혁해 예를 들어 북한인들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자신의 농장을 소유할 수 있다면 한국의 사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베트남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체로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자본을 소유토록 허용해 개인이 이를 훨씬 잘 활용하며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선 비핵화 등 여러 정치적 문제가 풀려야 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런 접근이 당장은 최선의 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이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관련 지원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북지원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 조치가 제재 대상국에서 활동하는 비정부 기구들의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겼습니다. 북한의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이 단체의 제니퍼 데이버트 북한 담당관은 22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 규제 규정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인도주의와 평화 구축 활동에 대한 면제 보장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친우봉사회와 같이 북한과 협력하는 비정부 기구들은 북한 지원에 필요한 면허와 일관된 은행 서비스의 부담을 줄이는 등의 실질적 변화를 원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전날 낸 보도자료에서도 AFSC는 수십 년 동안 이 같은 변화를 추진해왔다면서 미국 정책의 이런 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90년대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북한에 이르기까지 제재에 따른 희생을 목격했다며 이러한 면허 발행은 사람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도 이날 이번 조치가 인도주의 지원 활동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IFRC 공보실은 다만 관련 조치로 하루아침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북한에 부과되는 다양한 제재를 지속해 고려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IFRC 측은 이번 재무부 조치에 앞서 유엔 안보리가 모든 제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 2667호를 통과시켰다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결의 2667호에 따라 금융거래가 면제되더라도 보험사와 선적사 등의 금융기관과 민간업체들의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알리고 이들이 대북 인도적 거래를 덜 꺼리도록 장려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편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는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미국 재무부의 조치가 가비의 대북 지원 활동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지원의 근본적 도전은 코로나 사태 이후 외부 지원을 계속 거부하는 북한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를 주도하는 가비는 북한에 여러 차례 신종 코로나 백신을 할당했지만 북한의 행정 절차 미비 등으로 백신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인도적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재 프로그램에 특정 일반 면허 대상을 추가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규정의 제재 면제 대상을 명시한 부분에 유엔의 프로그램과 유엔기구, 국제적십자사연맹, 세계백신면역연합 등을 포함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연말 특집 세 번째 2022년 한 해의 주요 과학과 문화,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8년 12월 23일 북한 해군에게 납포됐던 미국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의 승무원 82명이 시신 한 구와 함께 판문점을 통해 귀환합니다. 푸에블로호는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냉전이 한창일 때 동해상에서 북한 해군에게 납포됐습니다. 푸에블로호가 동해상에서 납포됐다는 소식은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 1월 23일 자정 무렵에 전해집니다. 하지만 당시 푸에블로호가 왜 납포됐는지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정에 밝았던 윌리엄 포 주한 미국 대사도 푸에블로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보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긴급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신랄히 규탄하고 소련을 통한 외교 교섭과 함께 판문점 회담을 추진하지만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11개월간 28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북 협상 끝에 북한은 1968년 12월 23일 82명의 승무원을 석방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선원들을 석방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푸에블로호는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습니다. 1954년 12월 23일 최초로 인간의 장기 이식 수술이 성공리에 이뤄집니다. 장기 이식은 환자의 장기가 망가져 더 이상 재기능을 하지 못해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이 어려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각종 말기 질환자의 장기를 건강한 다른 사람의 장기로 대체 이식해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 행위입니다. 장기 이식의 좁은 의미로는 피부나 각막 등의 조직 이식을 포함해 신장, 췌장, 폐, 그리고 심장 등 장기의 이식을 말합니다. 장기 이식의 역사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920년대 일종의 조직 이식인 수혈이 임상적으로 시행됐고 장기 이식 수술은 1954년 12월 23일 쌍둥이의 콩팥을 이식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인간 최초의 장기 이식 수술은 신장 이식 수술이었던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조셉 머레이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성공적인 신장 이식 수술을 시행했고 수술을 집도한 조셉 머레이 교수는 생체 기관과 세포 이식에 관한 발견 공로로 1990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